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가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역사를 가지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려면 건강한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가겠습니다. 자, 이 본문의 역사적인 이 배경을 우리가 좀 먼저 항상 알아야 되는데 이제는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도 이미 사역하시고 다 이미 부활승천하셨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의 시대가 이제 열렸었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이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3차 전도 여행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3차 이전에 마케도니아, 아카야, 고린도, 지금 이제 그리스 지역이죠. 그 지방으로 갔던 2차 전도 여행, 그 후에 다시 이제 3차로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를 하게 되는데,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전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에베소 지역을 복음의 어떤 전초 기지로 만들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이미 2차 때 이 개척을 했고, 교회가 섰던 거기서 그 교회 안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좋지 않은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이제 고린도 지역 전도가 원래 이 회당에서 항상 가면은 그 각 지역마다 지방마다 가게 되면 유대인 회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원래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전도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도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반대에 부딪혀서 계속해서 이제 이 회당에서 하는 사역은 하지 못하고 디도 유스도라는 그런 사람의 집에서 집회 장소를 삼고서 거기서 이제 전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이 고린도 전도 기간은 우리가 살펴보면 굉장히 좀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직접적인 위로를 받아야 할 만큼 그의 전하는 것과 그의 외치는 것과 그의 열정과 모든 것들이 반대에 부딪혔고 그 유대인들의 그 반대에 의해서 그리고 끈질긴 그들의 저항과 위협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가 정말 힘들게 개척했던 데가 이제 고린도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 뭔가 막혀 있고 잘 되지 않고 뭐가 전달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기서 1년 반을 머물면서 개척을 해낸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대교회 회당장이었던 사람들도 변화가 돼서 그리스보 같은 사람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면서 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점차 그 뭔가 막혔던 것 같은 것에 복음의 길이 하나 둘씩 열려가면서 뭐 유수도, 아굴라, 브리스길라, 또 글로에, 뭐 스데바나, 가이오, 뭐 에라스도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이제 복음 안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날 때 한 1년 반쯤 사역하고 떠나게 될 때 그때는 이제 교회가 스스로 이제 자립이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성장한 상태의 교회로 자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 지역 교회는 그 후로도 보면 참으로 여러 가지 그 이 액티비티하고 아주 다양한 그런 활동을 하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성령의 은사 같은 것들도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었고 성령께서 직접 사역하시는 그런 일들이 아주 활발했던 그런 교회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3차 전도 여행으로 에베소에 와 있을 때 봤더니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 어려움 속에 세워진 그 목적을 이제 상실을 했는지 그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어려움들,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를 좀 살펴보면, 먼저 교회 안에 뭐 베드로파다, 뭐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뭐 그리스도파다, 뭐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파벌, 파당 같은 게 생겨나는 일들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성도들 중에 자기 새어머니와 이렇게 음행을 저지르는 그 폐륜적인 일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안에 그 당시 이제 고린도 지역의 그 음란한 문화, 고린도 지역이 특히 아주 음란했던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다 그러면 아주 쟤는 좀 음란한 사람, 그렇게 지칭할 만큼 고린도에 음란한 문화가 있었는데, 그런 음란한 문화를 닮은 성적인 범죄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성도들 간에 분쟁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게 좀 더 심해져 가면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고 그걸 세상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다투는, 요즘도 뭐 가끔씩 교회들이 교회 분쟁 때문에 세상 법정에 가서 그 어떤 결론을 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음행에 빠지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인과 관련된 문제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시대도 그럴 수 있죠. 이제 결혼이 점점 뒤로 미쳐져 가면서 사실 성적인 개념들이나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또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지경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고린도 그 우상 신전에, 고린도의 아테미 그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재물이 시장으로 팔려 나오는 겁니다. 그 양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재물로 갖다 바치면, 사실 재물로 갖다 바친다는 게 그 이 신전에 있었던 그 창녀들과 뭐 이렇게 음란한 행동들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주고 오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음료 저 신전에 있는 그런 신녀들만 뭐 먹고서 남 먹고 모자른 게 아니라 남을 정도니까 그걸 갖다가 시장에다 팔아낸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재물들을 먹느냐 마느냐 이런 또 이런 그 혼란한 문제들도 또 생기고 있었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의 이제 사도권까지 부정하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사도권이 부정된다는 거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왔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까지도 다 뒤집어엎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있었겠죠.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여덟째는 그 당시 풍습과 문화와 관련돼서 여자들이 좀 정숙한 여자들은 머리에 이렇게 두건을 쓰고 보통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배 때에 이제 이걸 쓰냐 마냐 뭐 이런 문제들도 생겼고, 아홉 번째는 또 성찬식을 행할 때 오히려 성찬식이 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임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빈부격차의 어떤 어려움들이 생겨가면서 교회를 막 떠나버리는 그런 일까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 열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세워가시기 위해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성령의 은사들을 활용하고 계셨는데,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셨는데 그거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어떤 은사가 더 잘났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이거 뭐 성령의 은사까지도 자칫 오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한 가지 더는 그 당시 이제 그 일반적인 헬라 문화에서는 죽음은 자유다, 죽게 되면 이제 육신에 갇혔던 몸이 자유롭게 되는 거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분명히 바울에 의해서 전해진 그 복음은 뭐였습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게 오르냐 저게 오르냐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만 살펴봐도 11가지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느 교회나, 지금 저희 교회든 10년이 됐는데 이 교회가 처음 가졌던 그 우리의 비전과 사명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는 그런 과정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뭐 결혼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결혼이라는 게 그 결혼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식으로 실제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런 모습과 비슷한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현상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며 여러 가지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볼 때 단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 교회들 속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3차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의 그 에베소 거기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 편지를 써서 디모데 편에 고린도로 보내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고린도 전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책에 있는 고린도 전서가 바로 이 문제들 때문에 적게 된 편지죠. 그런데 이제 그 편지를 가지고 갔던 디모데가 가서 문제가 잘 해결되는 걸 보고 왔으면 좋았는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혼란이 생기고 더 파당별로 싸우고 뭐 심지어 뭐 아까 말한 사도 바울의 권위를 뭐 무너뜨리는 인신 공격에까지 그런 상황으로 벌어진다는 상황을 듣게 됐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상황을 알고 아마도 직접 다시 한번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은 두 번째 방문인데 첫 번째 방문은 전도를 위해서 가서 거기서 1년 반 있으면서 개척했던 때고 두 번째로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아까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사람 더 안 좋아지고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불안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건데 이렇게 흐트러지고 집중하지 못할 때 너무 안타깝죠. 이 귀한 생명들이 그냥 막 세상으로 다 흩어져 갈 수도 있으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격한 감정으로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 뒷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10장에서 13장까지.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가 가고 그 다음에 바울도 한번 다시 갔다 오고 그러고 나서 보내진 편지의 내용이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의 내용이 먼저 보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쓸 때 아주 격한 감정으로 막 편지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성경을 적으려고 적은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자칫 뭐 세상으로 죽어갈 수 있는 그런 답답한 마음에 막 그렇게 막 격하게 썼기 때문에 이게 갔는데 좀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안 좋은 상황이 생길까 두려웠죠. 그래서 디도를 파송을 합니다. 디모데가 아니라 디도를 파송을 해서 좀 이걸 잘 살펴보고 좀 도와라 했는데 이 사람이 오기로 한 그 시기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또 답답해서 원래 만나기로 한 약속을 따라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드로아를 지나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다행히 그 안에서 이제 디도를 만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문제들이 거의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안심하는 마음으로 그 마케도니아 그 지역 만난 데서 다시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돌려보냅니다. 다시 고린도로. 그게 고린도 후서 1장에서 9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항상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따지냐면 이야기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66권이 지금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감이 잡히질 않아서 역사적인 배경을 따라 우리가 다 순서를 맞춰서 살폈고 이제 곧 우리가 그걸 시작하겠지만 연대기적 성경을 살펴가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고린도를 향한 이 교회도 그런 겁니다. 사실 보면은 고린도 전서가 가기 전에 내용을 보면 뭔가 편지가 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1차로 편지가 갔었고 그다음 두 번째로 고린도 전서가 갔고 그다음에 바울이 갔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또 보낸 게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 그리고 다 해결이 되고 보내진 게 고린도 후서 1장에서 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두 번째 좀 심각해진 상황에서 보낸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가 이제 세 번째 가리니 그러니까 첫 번째 전도를 위해 갔고 두 번째 갔다가 뭔가 너무 안 좋은 상태로 왔고 그러고 이제 또 가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세 중에 내 임으로 말마다 확정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미 말했지만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처럼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미리 경고를 하는데 내가 다시 가면 당신들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보낸 게 지금 10장, 11장, 10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인 거죠. 지금 보면은 뭔가 사도 바울이 굉장히 흥분한 상태를 알 수 있죠. 근데 9장을 읽다 보면 안 그래요. 앞장에서는 굉장히 잠잠하다가 9장에서도 뭐 헌금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흥분해서 뭐 이렇게 갈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순서를 보면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격앙된 편지를 쓰는 걸.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우리가 살핀 것처럼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교회가 말이 많아지는 것은 이 존재하는 이유를 상실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 간에 뭔가 이 군함 같은 데도 타보면 다 각자의 일에 전투에 임해서 뭔가를 할 때는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여서 마치 군함을 유람선처럼 타고 돌아다니고 이럴 때는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린도 교회 안에서 자꾸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거기에 존재하는 이유 잃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은 교회들은 마치 배에서 그 배를 움직여가는 방향 키, 이 키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분주히 가는 것 같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고 겉으로 보면 항공모함 같지만 아무리 항공모함이라고 하더라도 그 배를 움직이는 키가 없으면 결국 뭐예요? 표류하는 거예요, 그게. 표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가요? 사명을 잃은 교회. 그래서 그 음란한 도시였던 이 고린도 지역에서 지금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함을 얻어 성도가 되었고 그래서 비로소 교회가 되었다면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그 재림의식이 굉장히 강했단 말입니다. 그런 때라면 주님이 곧 올 거를 알았다면 이제 저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곧 주님 오실 것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 음란하고 어두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전하고 그래서 빛과 소명된 삶을 살아가는데 온 교회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전도의 사명을 잃은 교회, 고린도 교회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서로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성령이 도와주시는 은사조차도 자기들의 교만거리로 막 이렇게 자랑거리로 삼아서 뭐 서로를 무시하고 심지어 예배 시간에 막 자기 잘났다고 떠들고 예배 질서까지 다 방해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명으로 하나 되는 그 성찬식조차도 아까 말한 것처럼 부자들은 뭐 자기 음식이니까 와서 그냥 아무 때나 포도주 먹고 있다가 취해가지고 뭐 막대하고 그 좀 미안하게 이렇게 같이 얻어먹어야 되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불편하니까 아유 막 그냥 가지 않으련다 이런 식으로 우리 성만찬이라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조차도 지금 교회를 분열거리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렇게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생명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교회 안으로 뭐가 들어와요? 세상이 그대로 들어와요.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뭔가 세상 닮은 일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은 그게 이미 교회가 주신 사명, 전도자의 사명, 그들이 부름받은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데 이 고린도 지역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란한 문화로 가득 찬 그래서 거룩함과는 전혀 구별되지 못하는 그런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향력이 교인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쳐서 교회 안에 그런 그 음란한 문화가 아까 말한 것처럼 새어머니와 무슨 잠자리를 한다던가 뭐 이렇게 막 뭐 결혼의 어떤 그 이 것들이 막 깨져버린다든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음란한 그런 행동들로 빠진다든가 그렇게 되면 이게 교회인지 뭐 세상인지 자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변질의 길로 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교회로 부인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와 성도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로 모여 있으면서도 변질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싫다. 마당만 받고 돌아가고 너네 마음대로 행하는 교회 밖에서 니네 마음대로 살고 이곳에 와서 마치 친한 것처럼 하는 난 그게 정말 싫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관련된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께 지금 우리도 같은 사명을 받아서 오늘 이 교회가 이 시티 이 안에 우리 멜번 시티 교회가 있는데 이 멜번 도시 지역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고 그래서 어떻게 이 사명에서 변질되는 교회가 아니라 주신 사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교회가 될까? 그래서 요즘에 계속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다시 허락받은 10년이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드리는데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왔을 때 당연히 10년을 어떤 부부가 살아가도 10년 정도 살면 이제 이 만약에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사실 좀 더 지켜야 되는 것도 좀 느슨하게 하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그렇게 싸워도 이제 뭐 이렇게 굳이 뭐 미안해 뭐 고마워 이런 말 없이 그냥 대충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서 그냥 쌓인 건 쌓이고 뭐 싫은 건 싫고 그냥 사는 건 사는 거고 이렇게 가는. 그러다 보면 결국 그 가정 안에 어떤 에너지가 자꾸 빠져나가고 좀 살아가는 저 어떤 재미, 가정 안에서 기쁨이 없어지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똑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모든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시간을 먹어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매주 모이지만 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을까? 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3월이 되면서 우리가 2018년에 셀 사역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에 순종을 해서 우리가 이제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사명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올 한 해만 놓고 봐도 우리가 이런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나 이제 또 1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점차 우리 안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또 닥쳐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리고 그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 준비되고 다르게 예비되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처럼 이제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다가 교회가 분열되고 다투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기 원하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이 다가올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요. 각자마다 다 생각이 있어요. 애들도 있어요, 애들. 지금 여기 한 살, 두 살 된 애들도 부모가 가자는 대로 안 가요. 다 자기 생각이 있어서 자기 단 막 가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나이 먹고 조금 알아듣는 상황이 되면 좀 나은데 그래도 또 똑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 사는 데는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뭐 가정 안에서 부딪히거나 뭐 직장이나 사업에서 부딪히는 거를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런 것들이 발생될 때 어떻게 돼요? 다르게 풀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더 성숙하고 성장해 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인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쉽게 어떻게 보면 풀릴 문제도 참 해결되기 어렵게 막 그렇게 꼬여져가는 경우를 보면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같은 이 골리앗을 보는데 이스라엘과 사울왕은 골리앗 저 슈퍼맨으로 보이고 다윗에게는 그냥 빨리 때려잡을 너무 큰 아무데나 던져도 맞을 수 있는 짐승으로 보이고 기준이 다르죠. 그렇죠? 말씀의 창. 아마 연결되는 얘기일 수 있을 겁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아 우리가 왜 모였다라는 이 이유와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자라는 그 기준이 정확하면 그러면 모두가 그것을 함께 산다면 그게 가정이 됐든 뭐 직장이 됐든 사업터가 됐든 그거는 정말 살만한 정말 재미있는 함께 산다는 게 아 이런 재미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함께 산다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아니 몸을 섞고 살아가는 부부끼리도 너무 싫고 이렇게 뭔가 불편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거는 뭐냐? 그건 각자가 자기 기준을 따라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교회는 약속된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말이 많은 그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뭐 그 당시는 다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다 교회를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다 그래서 그랬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이 교회는 어떤 거예요? 분열이 됐어요. 그래서 아볼로파니 베드로파니 바울파니 뭐 그리스도파니 이렇게 분파를 이루면서 결국 교회는 겉으로는 다 한 공간에 모여 있는데 사실 이 안에는 여름 가뭄에 그 땅볕 밑에 그 논밭이 쩍쩍 갈라지듯이 다 갈라진 그런 빵처럼 된 겁니다. 사실 이때 당시 우리가 좀 잘 이렇게 시기적인 걸 좀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는 지금 신약이라는 성경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신약 성경이 적혀지지 않은 때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때죠. 그래서 이 교회가 생기고 부름을 따라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이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마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편지를 적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뭐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 뭐 여러 가지 편지를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결국 그게 모여서 뭐가 된 거예요? 신약 성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요거를 성경으로 적어서 내가 후대에 남겨야지 그렇게 적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이게 무슨 종교의 경전이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일들이 많아요. 무슨 격한 자기 얘기를 하고 있고 막 이런 게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게 보여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성경이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걸 적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 말을 전개해 가진 않았을 거예요. 다만 지금 이 상황, 이 생명이 너무 안타깝고 이 교회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거를 지금 온전하기 위해서 적었던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고 그게 모여서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다시 말하면 그런 기준이 없었었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것 앞에 결국에는 자기가 그 이 하나님의 그 이 뜻,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라 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기준을 받아야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이거를 해결해가는 이 교회의 분열과 변질을 막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애쓴 게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 각자 다 다르고 또 다른 게 틀리질 않아요. 그 주장하는 걸 다 들어보면 다 타당성 있는 그런 얘기들이입니다. 다 들을 만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자기 의견을 말할 때 우리가 함부로 뭐 단정 짓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부모가 되어서 뭐 자녀들의 그 어린 이런 삶들을 보면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이 어쨌든 자율적인 인간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조차도 잘 먹히질 않으니까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지금 그 상황에서 느끼는 걸 얘기하고 느껴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거를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가 온천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생각이 틀리지 않다고 해서 또 모든 것이 다 맞느냐 그렇게 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도 이렇게 보면 그 생각을 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자기 생각을 적는 게 아니라 그가 전하는 편지의 내용의 핵심을 보면 대체로 구약 성경, 그때는 구약 성경이 있었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제시되지 않고 지금도 우리가 지금 성경은 벌써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오늘 우리 시대와 이게 어떻게 맞을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적용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난해하게 하는 경우, 아주 다양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 제시되지 않은 그런 그 시대의 문화 안에서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뭔가 이야기할 때는 그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은 하진 않지만, 경에서 이런 말은 하진 않지만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 바람직하게 성경적 가치를 제시하는 것들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물론 그때 당시는 바울의 그 개인적인 어떤 권면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그 고린도 교회에서의 문제였을 수 있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게 뭐가 됐습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성경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기준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이 해결하려고 했던 그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기준을 제공하려고 했다라는 이 원리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각자 생각을 옳다고 주장하고 분열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는 사도 바울의 시도는 뭐냐? 성경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 그래서 그 길을 따라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사람의 생각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기준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 하나의 기준을 가진다는 것은 그건 상식적으로 다 알아요. 다 중요해. 그러니까 둘만 모여도 벌써 뭔가 약속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게 분열이 나는 게 인간들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느 사회를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 어느 공동체를 가든 그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는 약속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하나 될 때 같은 멤버로서 한 팀으로서 받아들여주고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길 때는 뭐 워닝을 주다가 그 다음에 아웃시켜버리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라는 하나님의 자녀됨 또한 잘 보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신의 산의 약속, 신명기의 언약들이 있는데 이 삶의 기준을 외면하고 무시할 때 어떻게 되는 거야? 비록 교회에 있는 성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 타락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 속에서 그렇게 타락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도 그렇게 살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주신 이 말씀, 그 기준, 그 예수님의 길을 붙들고 따라 들어오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죄인이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만 유일한 기준이 되는 삶이 바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유일한 길이요 건강한 성도를 세워가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숫자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 민주주의 사회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다수결의 그 어떤 그 원칙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사실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볼 때는 그게 적용이 되질 않아요. 다수의 의견을 가지고 성도 다수가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 말씀이라도 변경시키고 바꿔서 이렇게 나갑시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종교 집단, 처치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처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신교라는 게 우리 지금 개신교 아닙니까? 기독교가? 근데 개신교는 보통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 개혁주의가 뭐냐면 문자 그대로 뭐냐면 늘 새롭게 고쳐간다라는 그런 개혁 사상을 가리키는 건데 그런데 그 뭘 고쳐가느냐? 그 이 헌법이나 이런 걸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성경에 비추어 바르지 못한 것들을 늘 개혁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가겠다는 그런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 개혁주의,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란 목사나 뭐 장로나 뭐 우리가 이미 그 지난번에 그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 짐승과 이런 걸 살필 때 그 중세 시대에 있었던 그 교황이라는 이 가톨릭의 어떤 그런 어떤 결정과 이런 것에 준해 가는 게 아니라 교회 뭐 조직에 뭐 최고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의 최고의 권위가 되는 것 그게 아까 말한 중세 사명을 잃은 카톨릭으로부터 다시 살려낸 하나님이 그 죽어가던 교회를 다시 살려낸 말씀으로만 가는 그곳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개신교고 그게 이 개혁주의 신앙을 붙든 이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최고의 권위에 있다는 것은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타이틀이 높은 사람이 그런 권세를 가진 뭐 그룹을 모여서 뭐 이렇게 막 뭐 무슨 조직의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그게 참된 개혁주의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교회 안에서도 뭐 나이가 있고 뭐 경험이 있고 뭐 이래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자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끌어가려고 하면 여러분 say no 해야 됩니다.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비록 그 아이들이 지금 우리 유초등부 애들이 만약에 말하는 게 그게 만약에 성경적이라면 그 아이들의 말이 맞지 목사가 강단에서 말한다고 해서 그게 성경적이지 않으면 목사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가 되게 하는 이 사명을 최고가 되도록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길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기들 그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던 그걸 다 유전들을 띄어내시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라.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고 모든 사역을 통해 말씀하신 그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교회가 건강하게 존재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단호함이 있을 때 이 말씀이 모든 교회와 성도의 삶의 기준이 될 때 그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해 승리해가는 삶이 있을 수 있어요. 좀 아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 이 지역에 갔을 때 거의 뭐 이렇게 막 계속 짓눌림을 당하고 막 공격당하고 했던 그러면서도 버텼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냥 버틴다는 게 그냥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말씀대로 가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그렇게 격앙된 막소리로 말하는 것도 한번 싸워보자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가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2018년 이 사역을 시작할 때 그리고 또 우리 시티교회가 다시 10년을 시작하는 이 즈음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을 교회 안에 같이 적용시켜서 우리 교회가 가진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제대로 좀 지켜보자. 대충 지키는 게 아니라 유사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좀 바르게 해보자. 그런 결단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의 기준을 따라 내가 먼저 변화의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걸 안다면 우리가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변해가는 거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여러분 스스로가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물론 여기서 강단에서 전하는 목사의 말을 통해 뭔가를 깨닫고 느끼기도 원하시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서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되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여기 1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스스로가 이 일들을 하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교회 안에 있는데 내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지 못해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교회를 나온다면 너네가 버린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의 성찰이 있고 회개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려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래서 어떤 정체된 수준을 이게 돌파하려면 뭔가 꽉 뭉쳐져서 막 물도 끓을 때가 막 99도냐 뭐 이거 막 올라가는 그 뭔가 막 고수근 그런 거를 돌파하는 어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누군가 그 팽팽한 긴장 상태를 돌파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온 민족이 그 골리앗의 그 공포에 묶여서 긴장이 팽팽하게 있는 그런 상태에서 다윗이 그 묶인 긴장을 탁 풀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바위 뒤에 숨고 서로 싸움을 미루고 뭐 이러고 막 했던 그런 사람들, 숨어서 막 어떻게 도망갈까 이랬던 사람들이 다윗이 그걸 한번 빵 터뜨리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꽉 찬 풍선이 팍 터지면서 그냥 한 곳으로 힘이 쫙 불려나가듯이 그냥 전부 뛰어나가가지고서 순식간에 이 블레셋을 거꾸로 뜨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들이 우리 삶의 현장, 공동체의 현장, 셀의 현장, 가정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삶을 변화시키는 그 물꼬를 트는 그런 선구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시험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가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남을 치기 전에 먼저 나를 치는 그래서 나를 겸손케 하는 나의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역사한다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나한테 적용이 안 되고 전부 다른 사람 생각만 나는 거예요. 자꾸만 쟤인데 제가 이래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진리의 말씀은 남에게 적용되기 이전에 나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남을 변화시키라고 여러분에게 리더나 성도가 되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그 수하들이 골리앗 같은 그런 존재들을 물려뜨려 넘어뜨리듯이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게 성경적인 거죠. 공동체를 세운다고 하면서 약속된 사명의 기준을 내가 먼저 붙들고 그리고 묶인 곳을 뚫고 나가는 그런 모델과 같은 사람이 먼저 되지 않고 밤낮 뭐 이게 안 되고 저게 한다고 뭐 이런 남탓하면서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이 공동체를 위로 올라가게 하지 못하고 자꾸 가라앉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를 진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교회가 함께 약속하니 약속을 기준으로 내가 먼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먼저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거죠. 항상 손님처럼 누가 교회를 도와달랍니까? 도와주는 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주인으로서 그 일을 하길 원하지. 물론 돕는 손길들이 없으면 불편하겠죠.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각오는 있습니다. 아까 사도 바울도 그냥 편한 게 편한가라고 한다면 그냥 쉽게 갈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막 격앙된 목소리로 외치고 막 했던 게 왜 그래요? 바른 길 가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고 그런 일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의를 행하는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있는 자인가?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말씀대로 변화되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셀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대로 우리 현장에서 변화되는 이 모델이 돼서 뭔가 그 막힌 것을 뚫어내는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런 순종의 길에 먼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뭐 게으름 정체된 현상, 그릇된 습관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세우시는 건강한 교회에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위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절을 보면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셀의 건강한 공동체의 최고의 사명은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11절에도 구체적으로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셀 사역이라는 게 뭐냐? 한 마음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되도록 위로하는 건데 그 위로는 뭐냐? 뭐 범죄한 상태로 그냥 자기를 고집하는 상태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냥 다독거리면서 괜찮을 거야 그게 위로입니까? 그건 위로가 아니라 그냥 방조죄예요. 공범죄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셀 사역 우리가 건강 공동체라는 이 사역은 한마음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의 개인의 느낌과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필링이 아니라 그냥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이 바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길이고 셀 사역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뭐 가정을 세워간다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때요? 뭐 공부가 힘들어서 바빠서 못하고 직장이 바쁘고 사업이 바쁘고 가정이 피곤하고 뭐 이래가지고 다 안 된다는 거야. 그 성도를 존재하게 하는 기도와 말씀, 묵상, 셀로 함께 모이는 이런 것들이 안 모여지는데 그렇구나 어쩔 수 없지. 이거는 방관인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물으신다고요. 파수꾼의 그 법칙을 따라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그걸 가지고 저기 오는 걸 보고 분명히 말했는데 저 사람이 너를 거절했다면 넌 괜찮아. 너에게서 내가 다른 걸 묻진 않을 거야. 그러나 네가 그러한 걸 보고 그거를 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게 된다면 나는 너에게서 그 책임을 물겠어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에스겔서 우리가 살피지 않았습니까? 물론 힘들어요. 그런 상황과 환경과 그런 속에 파도에 휩쓸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바르게 직면하는 거 그 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 그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무엇보다 이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지적하려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혼이 너무 소중한 마음으로 그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이겨갈 수 있도록 도전하는 그런 것이 바른 위로라는 겁니다. 진짜 필요한 것이면 가슴에 쓰라림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자리로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쁠수록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권고하고, 바쁠수록 더 말씀의 묵상 자리에 서도록 도전하고, 바쁠수록 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도전하는 거예요. 왜 매일 주일이 이렇게 7일에 한 번씩 있습니까? 스톱하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쉬질 못해요. 한 번도 쉬질 못하고 달려가다가 뭐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번아웃되고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쉬셔야 되는 거예요. 쉬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도전되는 그 길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의 10장, 13장에서 이렇게 긴장관계를 일으키는 막 너 가만히 안 둬. 너 가면 그냥 안 둘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래요? 그냥 편한 관계, 그냥 좋은 관계.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거기에 머물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그런 관계에 머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진실한 마음, 그 진심을 만난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냥 그렇게 편한 대로 그냥 좋은 대로 가다가 그냥 죽음으로 가는 걸 방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흥분하는 거고 그렇게 외치는 거고 후회가 되더라도 그걸 또 전하는 그런 바른 관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시작되는 우리 2018년의 셀 사역에서 그래서 할 일이 뭔가? 우리가 이 한 해를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할 일이 뭔가? 그건 우리가 셀 사역을 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을 격려하십시오. 그들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들을 품어주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떠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행했던 일, 예수님이 행했던 그 일, 바로 성도들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온전한 사람을 세워놓은 거. 온전한 사람이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장사하고 저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직장을 다니고 저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 뭘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직장을 다니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학업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가정을 세워가고 그런 게 오늘 우리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먼저 생명을 섬기는 사람들, 리더들, 먼저 성숙된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이런 일들이 있더라. 이런 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리더가 먼저 그런 삶이,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 살아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하는 성도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물론 우리가 가르쳐주는 말의 교육을 통해서도 배워가지만 우리가 늘 아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통해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들의 삶을 통해 보고 배운다고 하잖아요. 오늘도 똑같은 원리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로 함께 모였을 때도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그곳으로 세워가는 그 목적을 잊지 말고 우리가 이 한 해를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히 사람들은요, 아무리 최고의 것을 준다고 해도 평양감사도 지시름은 그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마음이 굳어버리면 이게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진짜 생명을 갖고 있어도 이 사람이란 존재가 나 싫어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셀을 통해 만나는 영적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향한 진실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왔더니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군사를 만든 군사 시스템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에서 내가 울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해 가면서 그 한 영혼을 안타까워하고 정말 저에게 관심 있고 저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런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사랑, 이 방법은 사역의 방법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주신 사명을 잊지 않되 사랑으로 사역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울타리가 너무 높으면 사람이 못 들어와요. 근데 물타리가 아주 없어버리면 세상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게 좋겠어요? 낮은 울타리. 낮은 울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과 약속을 잊지 않되 저들이 들어왔을 때 뜨겁게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사랑이 그 마음을 기경하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가도록 계속 이렇게 우리가 기경해가는 그런 일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정으로 그들의 두려움과 외로움과 완악함과 그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위로, 격려, 우리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 심령들을 충분히 설득하시고 치유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말씀을 제공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셀 모임을 통해 모든 지체들이 이 말씀의 창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성경만이 유일한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그 이 삶의 모든 현상을 이 말씀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 길을 따라 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도 옳은 것이 많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해야 될 일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게 된다라는 거였어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약속, 교회의 약속 이걸 기준 삼아서 바르게 서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꼭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의 기준을 따라 내가 먼저 그러니까 누군가를 변화시키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말씀대로 변화된다면 우리 교회가 변할 것이고 우리 가족이 변할 것이고 우리 셀이 변할 것이다. 때로는 사도바울처럼 1년 반 동안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암흑기를 있더라도 이 사명을 붙들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 자리에 서서 내가 먼저 말씀으로 변화되다 보면 반드시 사도바울에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의 동역자가 모여 결국 교회를 세워가듯이 그리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여러분이 바로 아무도 안 할 수 있어요. 다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여러분이 다윗처럼 정말 뭔가를 깨고 나가는 그런 내가 먼저 변화되는 존재. 마지막 세 번째는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라. 물론 개인의 경험과 개인의 지식과 개인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저들을 세우고 올려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혼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붙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위로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또 우리가 사역을 해가면서 그리고 시티 교회의 10년에 또 다른 시작이 시작되면서 이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져서 정말 이 멜번 도시와 나아가 호주 전역에 정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열매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